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였다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단순한 매일의 섬김이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에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여로보암 제18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미가야인데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보면 이 미가야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이 미가야는 압살롬의 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딸, 손녀라는 단어가 분명한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다 벤, 이렇게 자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딸인지 아니면 손녀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후손인지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손녀가 미가야이고 또 미가야가 이 아비야의 엄마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12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앞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했던 그 전쟁을 지금 아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18만 명을 모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그래도 이 르호보암이 믿음으로 살고자 참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 나머지 14년 동안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3년을 제외한 14년 동안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참 본전 생각나면서 북이스라엘을 되찾으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고스란히 아들 이 아비야가 물려받게 된 것이죠.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전쟁을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옆 동네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들아, 딸아, 너는 절대로 저 집안 아들이랑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말도 섞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들 사이가 원수지간인 거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참 둘도 없는 어떤 단짝이고 영적인 친구이고 동역자였는데 어떤 좋지 않은 사건으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도 안 마주칩니다. 말도 안 섞어요. 근데 문제는 당대에서 끝내면 좋은데 꼭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도 아니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집안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기 옆쪽 동네에 있습니다. 경상도에. 우리 시대에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아픔과 그러한 고통 그리고 원수된 이런 것들을 좀 끊어버려서 우리 자녀들은 좋은 것 물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좋은 겁니까? 남은 평생 유복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언제나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6장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왔던 이 솔로몬도 한때 자신을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언제나 지칭했어요. 아버지가 주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평생 보고 자라면서 자신도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바랬던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기억하면서 참 우리 부모님들은 주의 종이었다라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주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처럼 평생 주의 종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매임받은 삶을 사는 것을 평생의 소망과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참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주님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이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이어받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참 주님 붙드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대해서 끝이 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다른 것 물려주는 것 아니라 믿음 물려주고, 우리가 다른 것 물려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물려주고, 우리가 많은 것 물려주는 것 아니라 정말 작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이 믿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귀한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비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나 된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 아비야가 3년 동안밖에 왕노릇 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어설픈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우리가 12장 본문 읽었듯이 이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평생토록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에 빠삭한 사람입니다. 이 전장을 누빈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아비야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군사수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러분, 1대 2는 한 명과 두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좀 해볼만 하지요. 2대 4도 좀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100명과 200명이 싸우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 40만 명과 8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승부를 던지시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에요. 여러모로 전력이나 아니면 어떤 이 왕된 장수의 어떤 수준을 생각해서도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지금 아비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아비야는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면서 자신만만해하면서 스바람 산 위에서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 적군들에게 큰 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 전에 양군의 최고 지도자들이, 장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이 사기를 고묵해 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실 골리앗도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하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들에게는 이 패배감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아비야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국의 정통성이 이 남유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권을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를 여로보암이 배반함으로써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쪽은 우리이지 너희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북쪽을 향해서 심지어는 남봉꾼과 잡배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왜곡시키고 예배를 무너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 신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주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는 뇌물만 갖다 바치면 여기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뇌물만 갖다 바치면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유다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더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종합하면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야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이 여로보암에게 비교도 안 되게 열세였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군사적으로도 약했고 전쟁을 지휘한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큰 문제가 와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그분이 늘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 나와서 연설하는데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80만의 대군이 이 남유다 군사들을 둘러싸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이 소망 가지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 붙들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적군들이 갑자기 막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우리를 두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전쟁의 결과에서 북이스라엘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 말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무서운 자가 아닙니다. 누가 무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재능이나 돈이나 권력이 많아도 그자보다 더 많은 재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이 땅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고 그러한 자는 무서울 것이 없지요. 비록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적병이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지위가 높아서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려면 사실 매일매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3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어진 규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갔다라고 얘기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요.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매일의 예배, 이 매일의 섬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유다지파의, 남유다의 강력한 이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참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참 우직하게 드리는 그 경건의 삶, 그 매일의 예배, 그 매일의 어떤 큐티,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하여금, 아비야로 하여금 그 전쟁 앞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80만이라는 어떤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어떤 뭐 부흥회나 대규모 집회나 어떤 잘 짜여진 조직이나 어떤 화려한 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분향하면서 등불을 켜두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누려지는 복,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삶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을 담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매일 이렇게 말씀 읽으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될 때 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매일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매일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뭔가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삼하며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묵상의 삶, 꾸준히 살아갈 때, 결정적일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변하여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별것 아닌 이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믿음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보장하는 줄 알고 언제나 이 매일의 삶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